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을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인도해 주신 줄 저희들이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사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저희들이 순종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가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축복하시사 정말로 저희들이 이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깨닫고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 주님만 의지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함께 오시고 주님 붙들어 오시고 축복하시사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고 부족한 종을 주님 십자가에 뒤에 숨겨주셔서 정말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시간 되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주님 이 자리에 천군천사로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운행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서지 않고 여러 가지를 썼기 때문에 제가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은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복음서에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 또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그 만나는 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의 만나는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칭찬해 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칭찬해 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 건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이제 그런 뜻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그냥 들어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지나가면은 그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각오를 단단하게 해야 됩니다. 각오를. 만약에 예수님이 한 달 후에 오신다라고 한 것을 내가 꿈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는 주님께서 확실하게 내 귀에 내가 한 달 후에 너에게 가겠다라고 이렇게 내가 한 것을 들었다면은 여러분 내 신앙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아마 누가 뭐래도 내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는 게 달라지고 그 다음에 나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한 달 후면은 이제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꼭 한 달은 아니에요. 그거는 언젠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을 불러서 공중에서 만나는 그 날짜 그 시간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때 오시겠다 그 오신 이후에 이제 그 일어날 일들 또 이제 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그 환난에 일어날 일들 이런 것에 대한 사인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그 앞에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데려갈 그 날짜가 얼마나 가까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한 약 2주 전에 2주 한 2주 반 전에 이란 대통령 무함마드 아마디네자드가 유엔에 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하고 그다음에 목요일 날 이스라엘 수상 베냐민 나타냐후가 또 유엔에 와서 거기서 연설을 했습니다. 서로 상반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베냐민 나타냐후는 아주 그 유엔 본부 그 제너럴 어셈블리 거기서 큰 차트를 가지고 현재 이란이 얼마만큼 핵폭탄을 만들고 있다 하는 그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차트에 보면은 70%가 이미 다 완성이 됐다라고 했어요. 나머지 30% 남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20%는 이걸 만드는데 3개월 내지 6개월. 빠르면 3개월, 그렇지 않으면 6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제 10% 이것은 수주 내면은 끝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면은 그 사람들은 일주일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만드는 즉시 그 핵무기를 이 로켓 장거리 그 로켓의 앞에다가 실어서 그래서 발사를 하죠. 어디로 발사를 하냐? 이스라엘 향해서 발사합니다. 텔아비브 향해서, 예루살렘 향해서, 그다음에 하이파를 향해서 발사를 합니다. 그 발사하는 그 이유는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미션을 받은 것이 그 사명을 받은 것이 이스라엘은 이 지구상의 지도 위에서 없어져야만 한다 하는 것이 자기네들이 받은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아주 무서운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그게 종교적인 사명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란은 지금 한국에서 러시아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핵 물리학자들을 데려다가 지금 핵 그 연구를 24시간 계속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서 나타냐후 수상이 오바마 대통령하고 그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먼저 공격하는 그거를 바랬습니다. 오랫동안 그걸 계획을 하고 이제 그 공격했을 경우에 서방 세계나 다른 모슬렘 세계에서 어떻게 반응할까 이것들을 이제 뒤에서 조정하면서 외교적인 그러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그 사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모슬렘이에요. 그 사람이 이걸 반대하고 또 그리고 이제 선거가 앞으로 대통령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11월 6일인데 자기 그 선거 그 투표를 했을 때 자기가 지지가 떨어질까 봐 이것을 적극 반대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 혼자서 독자로 이란을 공격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그 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지금 그 들리는 추세에 의하면은 아마 이스라엘이 선거 이후에 아마 내년 봄까지 이것을 연기할 가능성이 많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베냐민 나타냐후 그 수상의 그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오바마 대통령이 공격을 같이 하자 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은 이스라엘 내에 거기에 그 시큐리티 캐비넷이라고 하는 14명의 멤버들이 있습니다. 14명의 그 종교 지도자와 그다음에 경제 또 그다음에 그 군사 그 스페셜리스트 이런 사람들이 14명이 모아서 이것을 아주 다각적으로 이것을 검토를 해서 어느 때가 가장 좋은 시기에 이스라엘에서 그 먼저 이란을 공격하느냐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것을 놓고 지금도 계속 비밀리에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마 지난주 같은데 지난주고 지난주인가 그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이 이란에 와서 미국에 와서 뉴욕에서 유엔총회에서 그 연설을 하는데 그런데 자기가 데리고 온 그 개인 비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사진 기사 비디오 카메라 가지고 다니면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이 사진을 찍어서 이제 이란으로 보내는 그 카메라맨이 그 비디오 카메라맨이 미국으로 망명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CIA에서 그 사람들을 이제 그 사람을 부르고 숨겨놓고 자기 가족들을 비밀리에 이미 벌써 이란에서 다 외국으로 이제 데려내와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지금 비밀리에 보호 중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으로 망명하면서 이란 내에 숨겨져 있는 11곳에 그 지하 그 핵무기 저장 그 사진을 가지고 도망을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이란 내에서 아주 발칵 뒤집었어요. 그리고 이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미국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일들이 비밀리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는지 두고 봐야 할 것이지만은 궁극적인 그 키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키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이것을 오래 그렇게 끌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이미 굉장히 많이 지나갔고 지난 한 3년 전서부터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것이라 하는 그러한 그 루머가 오랫동안 떠돌아다녔습니다. 근데 더 이상 이제는 이것을 그냥 루머로만 남겨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곧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그 베냐민 나타냐후 수상이 내년 1월 달에 이제 총선거를 하자라고 이렇게 벌써 지금 제안을 하고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선거를 하는 이유는 자기가 좀 더 집권을 해서 이제 내년 2월이면 이것이 끝나는데 그 전에 총선거를 해서 자기가 좀 더 확고한 그 기반을 다지고 자기 지지 세력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끌어가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그려지는 거죠. 자, 이런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거의 다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게 뒤에서 문을 이렇게 툭툭툭툭 노크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고 교회 중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걸 압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 교회가 다 깊이 잠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날 생각도 하지 않고 계속 눈 감고 귀를 막고 그리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네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곧 오신다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서서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생명을 다 주고 피를 다 흘렸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한 게 뭐냐라고 우리가 그 대답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시간이 이제 언젠진 모르지만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 주어진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웨이스트 타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가 슬기롭게 현명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주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복음서에 네 사람의 주님 앞에 칭찬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걸 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면은 이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한 시간 반짜리 다 설교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죠. 여기에 남자 두 사람, 여자 두 사람입니다. 유대인 두 사람, 그 다음에 이방인 두 사람이에요. 네 사람입니다. 그 네 사람이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제일 먼저 성경 마태복음에 나오는 사람은 이방인 백부장 로마 사람 백부장 그 이름은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아주 큰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그 찾아보죠. 마태복음 8장 보겠습니다. 5절부터 쭉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종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라. 이 예수님께서 로마 그 백부장에게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칭찬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하인이 있는 곳으로 가지요. 그러다 가는 도중에 이제 주님께서 그 사람을 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성경 공부인데.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도왔을까? 그리고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이 이렇게 있겠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봅시다. 우리 다른 우리 누가복음 7장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7장에 거기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왜 이 백부장이 칭찬을 받았는가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7장 2절에 누가복음 7장 2절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과 같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 로마는 로마의 이 군인 백부장이에요. 자기 밑에 부하가 100명이 있습니다. 이 100명은 원래 예루살렘에 주둔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스 콜렉터하고 그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돕고 회당을 짓는 그러한 일에 스스로 서서 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그 유대인 장로들에게 잘 보였어요. 아,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도 우리를 돕고 있구나 하는 그것을 눈여겨봤습니다. 회당을 짓려면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 한참 걸리는 시간 동안 그 로마 병정 백부장인 이 사람은 가서 그걸 헐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이것을 돕게 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그 종교 생활을 돕게 하고 하는 일들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그 장로들이 이 사람은 우리 편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예,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거기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거기서 이제 로마 그 백부장 고넬료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여기 오고 똑같은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도 보면은 거기 로마 사도행전 10장 거기 1절에 보면 가이사레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백부장이 있는데 그가 경건하여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온 집으로 자기 온 이방 가족들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난하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구제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다음에 하루는 그 하루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루는 계속 기도하는 그 중에 하루에 제 9시쯤 되어서 환상 중에 밝히 보여서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도행전 10장 4절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사람들을 보내어 욕바에서 베드로라 하는 그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바로 이 백부장 이탈리아 군인 백부장이 그 가족들이 처음 제일 먼저 성령을 받는 그런 축복을 허락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사실 사마리아나 또 이탈리아 사람들은 보면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이방인이라고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 야만인들 가운데에서 이 백부장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는 고넬료라고 나오고 그다음에 누가복음 7장에서는 그냥 백부장이라고 나왔어요. 이름도 없는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보지 못하였노라.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이 그 백본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내가 어떻게 향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도 하고 또 주님 앞에 책망을 받기도 하고 또 마귀에게 오히려 쓰임받는 그런 믿음도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돕는 그러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고 자기 하인이 낳는 그러한 축복을 하고 또 그리고 이만한 믿음을 이 이방인이 가진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내가 보지 못했다는 그 주님의 그 칭찬을 받습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돕는 이 그 이방인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돕는 이방인. 우리 교회가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어부지리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이방인 그 유대인들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제 양과 염소를 심판하는 그 때에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누가 내 형제를 도왔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 예수님의 형제가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돕고 기도하는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조금 왔습니다. 여기 교회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오래전에 주님께서 유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많이 도왔습니다. 뭐 물질적으로 풍성해서 도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도왔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하는 교회로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선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걸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또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을 돕는 그것이 그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나눠진 겁니다. 가장 최근에 지난 8월 달에 캘리포니아에서 그 어느 한 미국 교회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곳에 여기 그 오스트랄리아 목사가 와가지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빌 존슨이라고 하는 그 목사인데 이분은 특별한 그 하나님하고 그 깊이 교통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많이 만나고 천국도 갔다고 하는 이런 분인데 근데 여기서는 숨겨져 있어요. 80년대 초인가 70년대까지 그 오스트라리아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던 그런 중에 한 분이었었는데 선교사를 19명 내보내고 굉장히 크게 했었는데 하루는 주님께서 이제 너 이거 포기하고 산에 가서 캐빈 짓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으라 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이게 뭔가 잘못 들었다 하면서 이 사람이 이걸 무시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내 말을 들어라. 산에 가서 지금 이거 이 교회 하던 거 다 내려놓고 산에 가서 캐빈을 짓고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을 들어라 했을 적에 그게 계속해서 자꾸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 사람이 드디어 교회에다가 내가 교회를 그만둡니다 했더니 깜짝 놀랐죠. 저 사람이 미쳤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순종해서 다 내려놓고 자기 부인하고 둘이 같이 산에 가서 캐빈을 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난 지 한 달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의 말에 순종했구나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주님께서 더 깊이 이런 것을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캘리포니아에 오셔서 자기가 최근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앞으로 내 백성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이제 죽음을 당하는데 내가 오스트라리아에다가 여기에 유대인들 피난처 도피성을 도피처를 세우라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자기가 그것을 이제 미국에 있는 형제들에게 알리러 왔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 그 프로젝트를 우리 조그만 교회 여기 붙여주세요. 근데 그 코스트가 땅만 사는데 그게 1.2밀리언인가 1.8밀리언인가 꽤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거기다 땅을 사서 거기다 건물 지고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 숨을 장소를 만들어서 그들을 숨겨놓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약과 구역을 다 깨달은 다음에 이제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그러한 선생으로 그 제사장으로 이들을 훈련시켜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주님 우리 교회가 이걸 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돈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120만 불인지 180만 불이죠 하는 것을 저희가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그 seed money를 1,000불을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분이 뭐 대답도 없어요. 그러나 제가 그분 보고 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그분이 들었다는 걸 믿고 제가 순종하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은 제가 이것을 순종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이 오스트랄리아에 유대인들이 숨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주님께서 예비하신다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않아도 여기 내가 오겠다라고 내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특별히 그동안 저희 작은 교회가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그리고 메시아닉 주들 Jews for Jesus라고 하는 이런 그 선교단체하고 오랫동안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 오고 또 와서 메시지 전하고 또 이스라엘에서 또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열심히 같이 기도하고 돕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도 하고 또 그다음에 그 유대인 그 랍비인데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아주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처치하고 교회하고 같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돕는 그런 일을 하자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그 야히엘 엑스탄이라고 하는 그 랍비가 시카고에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도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벌써 오랫동안 됐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뭐 소련에서 오는 그 유태인들 또 에티오피아에서 오는 유태인들 이런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들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돕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순종하고 도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적은 교회일수록 더 많죠. 할 일이 많고 뭐 돈 쓸 일도 많고 하는데 내가 거기에 대한 그 우선순위와 그리고 그 순종을 얼마나 하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전에도 그것을 그걸 다루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기쁨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그 애정을 깨닫는 데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최근에 제가 저희 교회에서 14주에 걸쳐서 스가랴서를 쭉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 스가랴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자기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그 홀리시티로서 전 세상 사람들이 거기 와서 초막절을 지키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찡하게 다가왔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할 수 있는 거 이 땅에서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서 우리가 여기서 오래오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에 프라이어리티가 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백부장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한다면 우리가 그를 따라서 우리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고 기도한다면 저희들도 우리들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칭찬을 받을 거다 하는 그런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은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바로 그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예.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가장 여인이 난 중에서 큰 자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미 태어나기 전에 그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이지만은 유대인으로서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그 3절에 앞으로 이제 그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 광야 생활을 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이미 벌써 600년 전에 이사야 선자가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태어나서 물론 어렸을 때 이야기는 잘 안 나오지만은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나타나기 직전에 이제 광야에 있으면서 지나간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을 하는 그런 말씀을 외치고 그리고 참 이상한 사람들 보기에 그 애브노멀한 그런 행동을 하면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유대인 사람들은 종교심이 강하고 자기네들 전통을 강하게 지키는데 그 전통과 종교를 다 떠나서 이상한 복장을 하고 그리고 회당에 가지도 않고 그리고 들판에 서서 그냥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라고 외치는 그렇게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주님의 시작에도 똑같은 말씀을 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한 것이 주님의 그 외치는 말씀의 그 첫 번 메시지였습니다. 물론 그 세례 요한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자기가 회당에서 쉽게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는데 나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분들 회개하시오 라고 좋게 이제 그 참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할 수가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광야에 있을 때에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저 이민 생활들 한국에서 떠나서 말을 안 통하는 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호주에 와서 살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사는 이민 생활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쉽고 편하고 그다음에 은퇴해서 편하게 살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칭찬을 받은 그러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있으면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고통당하고 그다음에 내가 사람들에게 참 그런 축에 끼지 못하면은 주님 내가 광야에 있으니까 여기서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그것만 기도합니다. 그것만 기도해요. 근데요 그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고통 중에 있으면 내가 가장 어려운 데 있으면은 그 자리가 주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자리인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가 그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집어넣고 그러고서 거기서 깨닫고 순종하고 나오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고 순종할 때 내가 거기서 크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성장하고 그다음에 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내가 좀 더 성숙해지고 더 인내할 수 있고 내 그 성품이 옛 성품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더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집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례 요한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다. 이거는 보통 칭찬이 아니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낫다 그럽니다.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예수님의 그 좋은 페이버를 받아도 천국에 못 가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천국을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눈물과 고통이 없는 것이고 페이먼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우리를 그곳에 데려가시길 원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야 할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아무런 책임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고 내가 그것을 깨달았으면 그 받은 은혜를 딴 사람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하신 그 뜻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은 그러면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바쁘게 돌아가고 그다음에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또 이런 성도님은 또 어떻게 하고 자꾸 남의 이거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광야로 이끄는 그거는 자꾸 이것이 고통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세례 요한을 축복하셨는가? 만약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빠져나와서 그래서 계속 그 큰 도시만 예루살렘 근처만 빙글빙글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은 그러면 아마 주님께서 그런 똑같은 얘기 안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깊이 생각하세요.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다 왔느냐 그것을 물으신다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내가 살 수 있어요. 내가 육체적으로 뭐 물질적으로 풍족한 이걸 떠나서 내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광야고 그 다음에 내 심령이 정말 겸손한 그런 자리에 내가 있었느냐 아니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호라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자예요. 여자 마가복음 7장 7장 24절 네, 24절부터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여자는 저 두로와 시돈 지경에 있는 수로보니게라는 그 페니키아라고 그죠. 사이로 페니키아 시리아하고 그다음에 페니키아 그 중간에 있는 그 잡종에 있는 여인인데 근데 헬라피가 섞였어요. 이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15장에 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이방인을 얘기했는데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알죠. 이 수로보니게 여인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서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갑니다. 예수님이 그때가 어떤 때냐 하면은 자기 제자들 12명을 데리고 이제 그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자기 미니스트리 그 사역장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완전히 이방 땅으로 가는 겁니다. 두로와 시돈이 지금의 그 레바논하고 그다음에 저쪽 더 위에 그 시리아 그쪽의 영토입니다. 두로와 시돈 그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끌고 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그 앞을 막으면서 이제 여인이 우리 딸을 살려주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들이 저리 가라고 저러고 다 물리치죠. 그 예수님을 방해하는 모든 이런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예수님이 피곤하고 예수님 저 하니까 그러니까 빨리 저리로 데려가라 그래요. 그런데도 이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을 위해서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을 그 여인이 그 수로보이게 여인이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라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그랬을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라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여인의 믿음이 그래서 좋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여인아 내 믿음이 내 딸을 구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신 그 이유, 네 믿음이 너를 구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왜 그 제자들을 이끌고 그 멀리 이방 땅, 두로와 시돈, 지금의 그 시리아, 네바논 시리아까지 거기 가서 이 여자를 만나게 했을까.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내용을 알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믿음이 좋아서 내가 이제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고 헌 그리고 이 제자들이 왜 여기까지 왔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실 때에는 이제 그 미니스트리의 한 중반쯤 됐을 때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데리고 앞으로 너희들이 이제 여기 저기 특별히 그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벳사이다와 그 다음에 또 거기 또 한 곳이 그 지금 잘 생각나요. 벳사이다 그 다음에 11장에 보면은 나오는데 anyway 지금 찾아지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을 자기 고향에 그리고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귀신을 쫓아내고 그다음에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다음에 복음을 전하십니다.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적들을 보여주시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구경만 하고 다 떠납니다. 구경만 하고 다 떠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거기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그리고 저 이방 땅 가나안 꼭대기에 그쪽으로 가시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데몬스트레이트 하는 것은 이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이방 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선교에 대한 그 비전을 키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내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이 내려와서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 다음에 여기서 물론 여기서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더 멀리 나가서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희들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한창 막 왕성해질 때 그 다음에 핍박을 받아서 다 각지로 다 이제 퍼져 나가게 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수로보네게 여인, 이 여인은 정말 전심으로 자기 자신을 낮아지게 하면서 예수님이 그 가나안 땅 그 헬라 여인 수로보네게 여인에게 간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를 픽업을 해서 이미 벌써 다 아시고 그곳에서 만날 것을 아시고 자기 딸이 귀신 든 걸 아시고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이제 믿음을 보여주고 앞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고난을 당할 텐데 이것을 알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이제 제목을 쓴 겁니다. 대상으로, example로 사용하신 거예요. 여기 항상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그 읽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에서 항상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보통 사람들 이거 보면 아 여기 수로보니게 여인이 여기 주인공입니다. 절대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그리고 제자들이 거기 조연이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엑스트라입니다. 엑스트라. 그 엑스트라 그 조연보다도 못한 이 여자를 예수님께서 들어쓰셔서 내가 믿음이 좋다. 라고 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것을 따르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포커스는 항상 제자들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앞으로 나가서 수많은 제자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택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는 그 참 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교회 사명이 교회가 그게 아니라 사람 숫자 많이 오면은 그것이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당 크게 짓고 그 다음에 그 재정 많이 들어오면은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신 것은 제자를 세우라고 했어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 11명 중에서 나중에 그 마띠아가 다시 12명으로 들어왔죠. 그 나중에 그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하나님의 그 제자들 또 그 아포슬 그 사도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도 요한 빼고 나서 다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했어요. 참 제자들, 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다 순교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살아서 순교했습니다. 살아서 순교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길밖에 없어요. 지금 교회가 지금 현대 그 이 세상의 교회가 순교하라 그러면 전부 다 화를 냅니다. 내가 왜 순교를 해? 예수 믿고 잘 되라고 그리고 예수 믿고 축복 받으려고 하는데 왜 순교를 하냐고 화를 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정말 나는 죽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야만 제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그런 자리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교회가 너무너무 약어요. 너무 계산을 많이 합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커녕은 꾸중 듣기 아주 적합한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네들이 무엇이 잘못된지를 깨닫지 못하고 가장 잘하는 척 거기서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왜 그 수로보닉의 여인을 택하셔서 자기 제자들 앞에 데몬스트레이션 했는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거 가지고 얘기하면 또 한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넘어갑시다.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여자입니다. 여자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 여자입니다. 유대인 여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마리아라고 하는 또 어떤 여인이라고 하는 옥합을 깬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 마태복음 26장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거기 6절부터 이제 쭉 나오죠. 13절까지 쭉 나오는데 제일 끝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13절만 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예, 복음이 가는 곳에 이 여자의 이름이 이름도 없는 이 여자 마리아라고 하는 설도 있고 또는 무명의 한 처녀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깬 그러한 얘기를 온 땅에 전파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은 성도들이 바짝 긴장을 합니다. 드디어 돈 얘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이 무슨 얘기가 나오나 하고서 이제 그 눈여겨봅니다. 여태까지 이 부흥사들이 다니면서 이 말씀을 잘못 전했어요.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자기네들의 목적을 향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그 잘못 적용한 겁니다. 원래 이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이 아니고 훨씬 더 깊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는 원래부터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도 그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그 앉아서 식사하실 때 와서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그리고 또 자기 머리털로 이렇게 닦고 예수님 머리에다가도 이제 이 그 옥합을 깨서 이 향유를 붓습니다. 이 옥합은 유대인 여자들의 그 옥합은 이게 하나의 요즘으로 생각하는 그 퍼퓸 이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히 그 처녀들에게 이게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자기가 결혼할 때 이 향유 이것을 조그만 사기 그릇 만드는 거 있죠. 만드는 뭐라 그러나 호리병처럼 모래시계 만드는 조그만 거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 향유가 이게 저 인도 북쪽에서 나오는 그 나무 뿌리를 말려서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진을 조금씩 받아가지고 이게 지금처럼 이게 케미칼로 다 합성을 해서 냄새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산 그 나무 뿌리에서 이 높은 산에서 나오는 그 뿌리에서 가는 냄새를 가지고 그걸 농축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조그만 호리병 같은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그래서 거기다 끈을 매가지고 여자들 목에다 걸고 그러고 다닙니다. 이게 부자 집에 있는 딸은 이게 호리병이 커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목에 걸고 그러고 다닙니다. 그 엄격했던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그 종교 규례에도 이것을 여자들 목에 걸고 그 안식일날 회당에 나오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회당에 나올 때 목에다가 이것을 걸고 그러고 끈으로 매서 걸고 나온 사람은 아, 저 여자는 처녀구나 이제 시집갈 날을 기다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자기가 결혼할 때 이제 그것을 쓰려고 했던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그것을 깹니다. 그 뜻은 내가 이제 결혼할 때 이것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것을 깨어서 그 기름을 붓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이 내 신랑이다 하는 겁니다. 아, 나의 신랑. 나는 더 이상 이제 다시 남자를 찾고 결혼할 날짜를 내가 기다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여자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결혼식 때 쓰는 그 퍼퓸, 이 향수를 그거를 깨서 예수님 발과 머리에다 이렇게 붓고 합니다. 그 기름이 쭉 이렇게 흘러내려요. 머리서부터 흘러내려서, 그다음에 유대인들 그 입는 통짜로 입는 그 옷 있죠. 거기 옷에 쭉 숨어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 여자가 행하는 이 모든 일이 앞으로 복음이 전해지는데, 땅끝까지 전해져야 한다고 하는데 그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이 전파되리라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이 이 땅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칭찬이 천국으로 가지고 오는 그러한 축복을 이 여인은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 여인은 자기가 정말 혼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한 것뿐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것을 내가 사랑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이 사랑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나타났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그 비싼 걸 왜 그랬느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유다가 이것을 팔았으면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수많은 홈리스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줬을 텐데 라고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둬라. 이 여인은 나의 장사를 위해서 이미 벌써 알고 준비를 했느니라고 말씀했어요.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이것을 알고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그런 칭찬을 받고 그리고 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예수님에게 쏟아부었어요. 예수님의 그 머리에서 또 그 옷에서 그 먼지 나는, 그 당시에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가 없습니다. 항상 이 진흙이, 그 뻘 같은 것이 다 말라가지고, 그 퍼덕퍼덕 그 걸어가면은 먼지가 아주 뽀얗게 나는 거기를 걸어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그 발에 그 향유가 그대로 거기에 때하고 같이 그 먼지하고 같이 묻어서 그러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법정 앞에서 그 코르트 앞에서 채찍을 맞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갈 때도 예수님은 똑같이 가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자기 전에 샤워하지 않았어요. 1년에 이렇게 목욕하는 것이 불과 몇 번밖에 안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도 그랬어요. 특별한 때에만 목욕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자기가 그 받은 그 여인의 향수, 향유, 이것이 예수님의 이게 뿌려졌을 때 그 피와 그 땀과 그 먼지와 이것이 범벅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그 몸속에서, 그 머릿속에서, 그 손에서, 발에서 은은히 예수님이 이 향기를 받았습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롭고 가장 아프고 가장 고난스러웠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면서 이 마리아가 뿐 그 사랑의 향기 냄새를 맡고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향기, 그 이 여인의 나의 최선을 당해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예수님 앞에 드린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죽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입으시고 천국을 가셨어요. 예.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거 돈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이거는 계산이 안 됩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내 마음 전체, 이것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아시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가 되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이것이 다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고 칭찬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에서 얼마나 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까운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언젠간 near future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내가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현명하게 지혜롭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를 생각하면서 나의 신앙을 내가 점검해야 됩니다. 남자일 경우에는 내가 그 이탈리아 사람, 로마 사람, 백부장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광야에서 그 외치는 그런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살할 것인가? 여자들이라면은 그 수로보닉의 여인처럼 내가 개래도 좋으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이미 정하시고 그 미션 대상으로 그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정말 나의 믿음을 보일 것인가? 또 나의 가장 깊은 이 사랑 그리고 이 믿음을 그리고 이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릴 것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어떤 것이 가장 나에게 기쁘게 받을 것인가 하는 이 그 결단과 그리고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이 시간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몰려서 다니고 한다고 해서 그곳에서 나의 그 믿음의 진수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와 주님과 사이에서 내가 가장 외로울 때, 내가 가장 혼자 있을 때, 내가 가장 참 힘들 때,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가장 클리어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 삶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제한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을 현명하게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정말 기쁘게 드리면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꼭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 앞에 마지막 때 섰을 때 어떻게 해야만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봤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또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허락하셔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나의 삶의 마지막 때의 삶을 조종하고 또 그리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은 저희들 너무나도 이 세상에서 쉽게 넘어지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빠지지 아니하고 전부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좋으신 우리 주님, 이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영으로 드리고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로 이제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한 심령 한 심령 저희들이 입으로만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아니라 이것을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깊이 새기고, 그리고 내가 손해보는 한이더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고 끝까지 살리라 하는 그러한 믿음과 그 행동을 허락하시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는 성도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그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그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내주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인도하심이 이 작은 베다니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가슴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들의 가족 위에,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